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네, 잘 지냈어요. 똑같죠. 뭐 일 없었어요.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 똑같다. 반복되는 것.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반복되는 것. 변화가 없는 것. 때로는 이 변화가 없는 것이 우리를 지루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보면 아, 나는 뭔가 특별한 것을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 원치 않다고 하면서 막 새로운 거를 도전하는데 그러한 새로운 것을 매 순간 도전하는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영어를 처음 공부할 때에 오더가 뭐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은 어근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더너리라는 거예요. 오더너리 이게 뭐예요? 평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아니 명령을 받은 것 그런 것이 어떻게 평범할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누가 나한테 명령하는 그러한 삶이 어떻게 평범한 일상의 보통의 삶이 되겠어요.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영어 단어 독특하다 그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 ordinary라는 단어가 이 평범하다는 것이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질서가 있기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기준이 있기에 법이 있기에 명령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평안하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ordinary life라는 것은 그냥 일상의 평범한 삶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일상의 평범한 매일 하루하루 반복되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창조를 하시기 전에 그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어두움이 있다면 그게 평범한 삶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결코 평범한 삶이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정말 괴롭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그랬어요. 혼돈, 공허, 흑암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게 뭐죠?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밝음을 어두움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어둠과 밝음, 낮과 밤을 하루로 정하신 거예요. 이게 첫째 날입니다. 질서예요. 우리가 1년을 365일로 뭐 음력으로 하냐 양력으로 하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설명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루라는 거예요. 하루, 낮과 밤, 이 하루를 정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 땅, 물, 그 다음에 해, 달, 별들 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정한 주기로 때로는 어떻게 이렇게 부딪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정하게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질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운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무의미한 삶의 반복도 아니고 하루하루가 괴로운 삶도 아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가족들을 만나는 것,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 친구, 성도 다 이런 관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지난주에 우리 새벽예배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평범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 평범한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에 질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천국, 낙원을 하면 보통 사람들이 왜 낙원을 기대하냐면 내 마음대로 꿈꾸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 뭐 순교하기만 하면 그 낙원에 들어가면은 뭐 아내가 수도 없이 많고 그 다음에 엄청난 좋은 곳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땅에서 뭐 순교한다고 하면서 테러를 하는 종교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하지만 낙원을 기대할 때 솔직히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 이 불법은 아닐지라도 합법적으로 도박 뭐 하고 했던 그 도박장의 이름이 뭐 파라다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해라. 너의 그 뭐 자유를 갖다가 그냥 누려라 막 그럽니다. 자, 그런데 천국이 그런 곳일까요? 여러분, 천국에 주인이 있습니다. 천국에 왕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데 그 주인의 기준에 합당해야지만, 그 주인이 허락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사야 11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질서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한 하늘나라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질서는 어떻습니까? 양육강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더 많이 가진 자,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더 강한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사람이다 보통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때 보통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좀 존경받은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힘센 놈 할 때는 뭐예요? 어쨌든 간 강한 것, 이 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회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힘센 분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그렇게 표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숙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고 우리도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경쟁에서 뒤처지지 마라. 어떻게 되든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런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말을 바꿔서 할지라도 돈을 많이 강조하고 직업을 많이 강조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목사인 저의 마음에도 있고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위치에서 이제 도태된다고 생각했을 때, 더 이상 그러한 길을 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 말은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실망이 솔직히 있습니까? 이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의 질서는 힘 있는 사람의 그 영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데 힘 없는 사람은 무조건 참아야 되는데 좀 세게 하면 일방적으로 당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를 작은 자가 섬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평등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보면 분명히 천국에서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데 그 큰 자의 기준이 작은 자의 기준이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작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 행하는 자가 큰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소홀히 여기는 것, 뭐 버리기까지는 않을지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 가지 핑계하면서 지키지 않냐면 천국에는 들어가겠지만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만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뭐 큰 자까지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간 낮은 자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위치에서 잘못 가르치면 이게 목사만 해당될까요? 우리 교회 리더십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부모라면 이거 다 여러분에게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부분은 강조하고 어떠한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기준이 나라면 그는 이 땅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그래요 큰 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지만 그래요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연약한 부분이 왜 없겠어요? 있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 하는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있냐? 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쌓아놓은 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받으면 그게 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천국 하면은 공평하고 평등한 나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차별 아닌 차별을 하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땅에서 힘든 박해받는 그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것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말씀에 순종한 그 삶을 산 사람과 이 땅에서 그냥 적당하게 여러 가지 핑계하면서 세상 반, 말씀 반 살아간 사람하고 같을 수는 없죠, 분명히.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다는 것을 이 땅에서 충성하지 않는 것, 이 땅에서의 그 적당한 삶으로 포장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것에 대한 평가와 함께 분명하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할 때 이제 오늘 말씀과 본문과 연결지어 생각하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이건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생각하면은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한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삶이 외식이니까 문제지만 동시에 아,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거룩한 경건한 삶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율법에 대한 아주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율법 조문 하나하나 그 집에서 기르는 그 채소들의 것까지 구분해가지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십일조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신들도 열심히 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살게 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마 열심으로 따진다면은 그들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의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구약에서 그 율법을 주신 것,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지만 원래 그 율법을 주신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씀을 주신 것, 계명을 주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주신 율법마저도 사람들이 소홀히 했고 함부로 여긴 거예요. 자신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에 대한 전승을 만들면서 어떠한 순간보다 율법의 본질적인 그 의미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더 강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침에 안식일에 그 상을 그러니까 자기가 누웠던 그 침대, 간이 침대를 들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겁니까? 사람들이 평생을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난 것에 대한 관심보다 어떻게 안식일에 그 누웠던 그 간이 침대를 들고 다니냐, 안식일에 눈이 떴는데 그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진흙을 이어가지고 눈에 발랐단 말이야? 뭐 그런 거,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 율법의 근본적인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방법,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방법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것, 사회적인 것, 국가를 위한 것, 예배를 위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온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때로는 정말 철저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어요. 이게 어떠한 의미일 것 같아요? 말씀을 잘 지키며 행하는 자가 큰 자고 동시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어린아이가 겸손하다 그러한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낮은 자예요. 엄밀히 따지면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누구에게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낮은 자고, 동시에 어린아이의 장점은 뭐냐면 그 대상을 철저하게 신뢰한다는 거예요. 밤중에 길을 갈 때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갑니다. 엄마의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을 잡아준 엄마는 속으로 바들바들 무서워서 떨지라도 그 아이는 엄마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자신에게 부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를 붙잡는 겁니다. 이것이 순수함이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뭐 계산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얼마나 부자인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가 솔직히 알지도 못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그 아버지가 2층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3층짜리 건물인데 3층 위에 옥상에다가 집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주인이. 그래서 2층은 교회이고 그 다음에 3층에는 사택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너는 몇 층 집에 사냐 물어보고 집에 피아노가 있냐 전화가 있냐 뭐 그런 거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몇 층 집에 사냐? 3층 집에 산다. 집에 피아노가 있냐? 당연히 있죠. 교회에 피아노가 없겠어요. 그래서 피아노가 있다. 전화가 있냐? 네, 전화가 있다. 이렇게 예, 체크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생이 이 아이가 되게 부잣집 아이인가 보다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아이 아빠의 직업이 목사라는 것을 알고,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에 그렇게 아버지가 개척교회이고 그 다음에 전세 뭐 그렇게 살고 했지만은 나는 3층 집에 산다, 나는 피아노가 있다, 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빚이 있는지 이 집이 어떤 거지 잘 몰라요. 그냥 어느 집에 살고 있느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커버리면 이 천국을 막 우리의 생각으로 막 상상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막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감사한 게 뭐냐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이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가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큰 자래요. 이게 얼마나 은혜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책임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그만 말하라고 그래요. 제가 하나님께 항상 제 아내한테 기도할 때도 그래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면 우리 아내가 서운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근데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역사해 하면서 자꾸 누구를 붙잡냐면 사람을 붙잡아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감사한 게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넌 그래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정말로 의지하는구나.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순수하게 의지하구나.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천국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 입으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상황들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절대로 그런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경우에는 좀 부끄러움, 솔직히 비참함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인일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큰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하는 마음으로 왔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천국에서 큰 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멘 하셨는데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매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어떻게 보면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라고 우리가 매번 반복하는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보통인 우리들에게, 아니 때로는 평범하지도 못하고 보통도 아닌 지극히 작은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평범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가 있는 그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